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우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탑픽 뭐 이런 걸 왜 이야기하나,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좀 나가서 잘 사는 이런 방법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올바르고 신학이 깊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만 하거나 신학교 교수만 하거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학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저 깊은 데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 받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의 오늘 이제 32번째 하는데, 지금 31번째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목사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와 함께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구원에 관한 그 신학적인 지식은 깊이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아우 예수님 믿는 이유를 얘기해라, 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게 이야기하냐,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믿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강해를 다 끝내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이렇게 압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모르면 죄들 가운데서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면 그것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일,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냐 한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구원 받는 거다. 자, 요한복음 강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와요. 많은 유대인들도 와요. 소경 거지도 와요. 하여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는데, 이 부류를 딱 둘로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거를 가장 중요한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그 뉴스가 이제 오늘 나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그런 분 없습니다. 진짜 애국자예요. 사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한 6년 전쯤에 컴마 상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오늘 가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아이들 다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 딱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이 둘이 이렇게 나뉘는 거다. 참 이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모습을 봤어요. 영적인 무지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내가 네로라 하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한 사람을 개종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다니고 육지를 건너다니고 해서 개종을 시키고는 너희보다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지금 식으로 하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래 했는데 예수님 편에서 보니까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말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열심을 내가고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을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다 본다고 얘기해. 다 봐.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요 목자, 이 양들을 끌고 다니는 목자다. 그러고선 사람들 앞에 주장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아예 직격탄을 날리죠.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 너희는 다 도둑이요 강도고. 근데 양들이 도둑과 강도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고개 수그리고 그리고 있지만 돌아서면 안 듣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광도 도둑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에 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구약 시대에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 또 더구나 나는 내 양들을 분명히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커다란 분열이 생겼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올바른 분열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 성경을 들고 사랑 침례교회로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분열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바이블 빌리버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휴거가 되는 이와 같은 그 교리,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분리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세요. 폭탄 선언. 우리말로 보통 기절초풍한다고 해요. 기절초풍. 그렇죠?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한 이 말씀 예수님이 아주 충만하게 주시는데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오늘 좀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10장 22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왔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절.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서 보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한 그런 일들, 이거 지금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7장부터 여기까지는 장막절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에요. 장막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월 10일경, 지금쯤이 장막절 지키는 때다. 한 열흘 전쯤에가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오늘은 장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절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성전 봉헌절, 기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 자, 이건 언제쯤이냐? 가서 보니까 때가 겨울이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10월 한 10일에서 12월 25일까지 두 달 반 정도가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앞부분 여기까지 이건 장막절 이야기고 22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두 달 반쯤 지나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2월 25일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우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 봉헌절입니다. 봉헌절. 다른 거 안 붙이고 봉헌절. 이렇게 이제 해야 맞는 건데 그냥 봉헌했다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우린 여기 이탈릭으로 성전을 봉헌했구나. 이렇게 이제 봉헌절이라고 한 거고 기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한 거는 성전을 보수했다. 전이라고 하는 걸 보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보수한 것과 같은 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 이게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두 달 반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왕 어쨌든 성전 봉헌절이 나왔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 봉헌절 이야기가 나오면 뭔지는 대충은 알아야 되고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12월 25일쯤이 되면 한우카 성전 봉헌절 명절을 지금도 매 지내고 있으니까 뭐 유학을 가든 외국 어딜 가든 뭐 보면 하여튼 12월 25일쯤 되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요. 그게 성전 봉헌절이니 간단하게 성전 봉헌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빌론 왕국이 있었어요. 바빌론 왕국이 고레스에서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 페르시아 왕국을 누가 멸망을 시키냐?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멸망을 시켜서 그리스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알렉산더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이 네동강이 나는데 네동강 난 것 중에 특별히 두 개의 커다란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시리아 왕국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이집트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도로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왕이 이 시리아 왕국에서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빛을 바라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로 무섭고 용맹스러운 그런 왕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고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번제헌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피를 가져다 바르고 이렇게 하는 아주 말 그대로 참남한 것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오시기 한 164년 전에 그러니까 BC 164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그래서 그 더럽게 된 성전을 정화를 해요.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그 축제를 한우카 축제다. 그래서 BC 164년 그 이후로는 매해 12월 25일경에 8일 동안 촛불을 켜는 이와 같은 그 빛의 축제를 합니다. 첫 번째 날 하나 켜고 그 다음 날 또 하나 켜고 여덟째 날 되면 여덟 개 다 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를 기념하는 거냐?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훼파하고 성전을 되짚힌 이런 걸 가지고 더럽게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봉헌, 데디케이션,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봉헌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ed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가셔서 dedicate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서 살펴보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를 그거를 봉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성전의 제단과 성전을 봉헌해서 드린 그런 일이 예수님 탄생 한 164년 전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장막절 마치고 어디서 일을 하시다가 한 두 달 반쯤 이제 지나서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냐? 3년 반 하셨어요. 3년 반. 언제 시작하시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장막절 30년이 지났어요.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세요? 장막절에 시작하세요. 자, 이제 3년이 지난 장막절이 된 거예요. 장막절. 그렇죠? 그 장막절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 돼서 이제 예수님 시간표에는 이제 세 달이나 네 달 정도만 지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지금 예수님 공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일주일 때 그와 같은 일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예수님이 어느 면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성전 봉헌절을 지키려 여기 오셔서 솔로몬의 주랑 정말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엄청난 규모로 이 기둥을 이렇게 올려 세우고 그렇죠? 여기 백향목으로 꾸미고 그래서 이쪽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그 기둥으로 된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낭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둥 밑에 방 같은 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복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 동쪽을 바라보면 올리브산이 보이는 거예요. 올리브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중에 오실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봉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봉헌. 자,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여기 가서 보시면 36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헌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전 봉헌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목적으로 세상에 구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데디케이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목적으로 데디케이션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봉헌절에 예수님이 나는 이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디케이트 했다.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또 다시 나타난 겁니다. 24절에서 30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여길 둘러 막으니 예수님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오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대언자요 양들의 목자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과부들을 다 빼앗고 가난자들 탁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지금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히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명하게 오늘 밝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무슨 일이에요? 저기 계신 저분이 내 아버지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기 있는 저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우리 아버지는 가능해도 내 아버지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예요? 저분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나와 그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또 더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기적들을 일으켰는가 한번 봐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5천명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니면 2만 명이 먹는 사람을 예수님이 빵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2절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더구나 얼마 전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소경을 고친 거를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또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9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출신이 아래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출신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직격탄으로 날리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 사실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너 아버지 마귀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가갖고 직접 그렇게 대포를 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8장 43절 그 이후에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야기할게. 그럼 뭐라 그래?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들은 내가 이렇게 나가고 나가자 그러면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양이에요? 마귀의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양들의 특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께서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20년, 30년, 40년이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오늘 목사가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뭐다 설명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설명하면 그렇구나 맞지 하고 동의가 되는 일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아,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다음날 발견이 되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요거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맞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챙겨야 하나님의 양이라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왜 영원히 구원이 유지가 되는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그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오늘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은 정말 웬만한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그 이후엔 제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하는 일을 알려주겠다. 내 양들 있잖아요.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부자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런 거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딱 되면 이 우주공간 전체 심지어 사탄 마귀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장 3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3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그걸 다시 일으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양이 됐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17장 12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룟유다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이 되면 예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다. 이터널 시큐리티. 이터널 시큐리티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 생명을 받았다가 뭘 잘못했더니 그게 취소가 되면 그거 영존한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말 자체가 뭘 얘기해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 이게 어떻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안에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끝까지 내가 잘못을 범하고 악한 일을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을 범해도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배당을 하나 줬더니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 있어요? 제가 그냥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마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게 뭐라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부터 이 세상에 산 사람과는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못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거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내 행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쇠기를 또 박으세요. 29절에. 자,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내 손에서도 빼앗지 못하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지 못한다. 온 우주 공간에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못 빼앗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으면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주 공간에는 어떤 거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들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지 못해요. 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자루 속에다 넣고는 봉을 했다는 걸 완전히 막아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속이 된다고 하는 건 몸이 부활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도 지켜주시고, 예수님 아들도 지켜주시고, 성령님 아직 봉인까지 해서 지켜주시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제가 병아리 감별사처럼 구원받았다 이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니는데도 정말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애시당초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양에게만 있는 거예요. 양에게만.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20절, 22절에는 개나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어떻게 자기가 토해놓고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다. 개나 돼지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양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양에게만. 제가 교회 다닌다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말씀이 전달이 되면 그러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게 나타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특히 목사들 가운데 구원받았다가 뭐 큰 잘못을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는 좋을지 몰라요. 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죄를 가능한 한 짓지 말도록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위협이거든요. 이게 위협하는 거예요. 두렵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거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구원 취소예요. 열심히 믿어. 근데 어떻게 우리 말대로 듣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안 되는 거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아들이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봉인해 주셨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자, 그러더니 예수님이 30절에 가서 말 그대로 오늘 강력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그래도 뭐 그 정도 하겠다. 근데 갑자기 30절에 가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건 폭탄 선언이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니까. 분명하게 얘기해달라니까. 그래,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나하고 저기 계신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하나.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일인물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기 있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태가 바뀌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서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고 내 딸들에게는 아버지고 동일인물인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이단교래,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가서 보면 성경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동일인물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나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포도가 있을 때 포도송이 안에 여러 개 포도알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도 한 송이라고 해. 그런 의미의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가서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 주 완로드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성경에다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뭐예요? 이거 오역한 거예요. 지금 오역이 돼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뚜렷이 구분이 되는 세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1장 7절에 가서 그러니까 바벨탑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그게 예, 둘은 돼야 우리가 되잖아요. 셋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복수구나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16절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그분께서 보세요. 올라오시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둘기 다른 거고 침례 받은 거 예수님 다른 거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 개의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가 있는데 그게 한 하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저기 스크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The Father. 그 다음에 the word, word, 이 W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 말씀이 이게 말씀,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the Holy Ghost.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다. 근데 뭐라 그래? And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셋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 게 좋은 성경이에요. 올바른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이 그렇고 루터 성경이 그렇고 틴데일 성경이 그렇고 올리베 땅 성경이 그렇고 디오다티 성경이 그렇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성경이 올바른 성경은 다 저 구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구절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 우리 킹제임 성경이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완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본질상 에센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들, 권위, 이 모든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또 어떤 분이 아버지가 그래도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더 세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저 맨 밑에 있고 막 종부리듯 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에서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밑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거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신속모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속모독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말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건 신속모독이에요. 신속모독은 뭐로 다스려야 되냐? 돌로 쳐서 그렇게 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요건 좀 묘한 그런 구절이라 여러분이 정신을 조금 잘 차리고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잖아요. 그 모세의 오경,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세의 오경 안에 있어야지 이 구절이. 맞죠?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도 알지 않냐. 모세 오경을 가서 보면 어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이렇게 한 그런 구절이 있지 않냐. 그 구절이 가서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신들을 욕하지 말라는 게 뭐 제우스신 이런 신들 부처 이런 거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 이 성경 말씀은 대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내 백성의 치리자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그게 신들이 뭐야? 내 백성의 치리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thou shall not revile the gods 이렇게 이제 돼서 God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 구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를 가리켜 신들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저 구절이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저걸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 율법서 어디 가도 신들이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 오경 안에 사람들 중에 일부를 가리켜서 하나님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구절을 있는 그대로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그래야 이거하고 지금 매칭이 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킹덤성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사람들 해석은 저게 재판관이나 치리자라고 이렇게 해야지 저걸 자체를 재판장이라고 저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복수로서의 그 하나님 그런 개념 우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신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이 그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있는 그대로 신들로 번역을 해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신들이냐. 영어로는 가시예요.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도 똑같이 엘로힘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 신이니까 달리 들리는데 히브리 말이나 영어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신들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신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재판하고 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백성의 치리자들의 일부를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은 우리가 깨서 부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신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백성 중에 일부 치리자를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으면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 그렇죠? 이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신성모독한다고 말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논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오셔야 총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신학적으로 멋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변론도 이런 변론이 없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신들,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지금 신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너 신성모독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가지고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론을 아주 멋있게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와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라. 그렇죠? 37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아도 이 일들은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그게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정말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9장에 나와 있는 그 소경거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소경거지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그 일을 통해서 눈 떠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눈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어떻게 빵을 계속 주는 대로 빵이 나와요? 물질 보존의 법칙이 위배가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직접 그 일을 누가 해요? 내가 와서 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느냐? 이사야서 35장에 가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가 혀가 노래가 하면서 이 엄청난 기적들이 생긴다고 계속해서 너희가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보고 자꾸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보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여기를 이제 피해 나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현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39절에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잡아서 죽이려, 아예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아예 입을 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진리가 들어가고 진리를 보여주고 양심에 손을 대고 이게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반대하더니 결국은 입을 봉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셔서 요르단강 근처에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그곳으로 이제 가셨다. 자, 이제 이야기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12월 25일쯤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처형되시냐? 유월절에 처형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유월절은 4월 10일경이에요. 자, 그럼 12월 25일 닷새 빼고 이제 4월 10일까지 하면 얼마 남았나? 세 달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세 달 반. 이 세 달 반 정도까지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고 세 달 반의 맨 마지막 일주일 그 남은 게 12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거기에 가시기 전에 요르단강으로 피신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문이라 그래요. 문. 여러분, 문을 통과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한 문을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한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만 통과해야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양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일째 하나님 믿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을 주겠다. 내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라고 한 사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선한 목자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삼일째 하나님, 그 삼일째 하나님의 한 인격체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래야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그런 모든 분들,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정말 생명을 약속해 준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